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기 사역의 시작이 그를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시작되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기 사역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8장 9장에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메시아의 갈릴리 전도의 후반기 사역이면서 두 번째 표적과 비유의 역사들이 기록되는 이 서두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두 번째 표적의 기록들이 우리가 상고할 14장, 15장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고 16장부터는 죽은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향한 순환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유와 배경이 구약의 엘리야와 시돈 왕국의 공주였던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의 배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부터 19장 3절까지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속에서 권모술수로 권력을 지탱해가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하는 양심의 소리와 또 한편으로선 허영과 욕망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그 여인의 간악한 요구 때문에 삶의 중심이 없는 헤롯의 양심을 던져버린 연약한 죄성의 인간성과 자신의 영광과 쾌락을 가로막는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간교하고 도덕성을 잃어버린 욕정에 사로잡힌 헤로디아라고 하는 간악한 여인, 그리고 그 어미를 빼닮은 무서운 십대라고 할수 있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이성 없는 여아 청년, 이런 세상의 권력과 부여를 억지로 누리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과 잔인성은 마치 밀림의 수탈자인 맹수의 어미와 새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섬찟함마저 보이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세례 요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때나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일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헤롯 집안은 성경의 역사와 함께 수없이 언급되고 있는 악명 높은 이름이고요. 그 이름만큼이나 음란하고 간교한 집안으로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할 정도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십시오. 저 여우에게 가서 헤롯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 듣고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잃을까봐 베들레헴의 두살 이하의 유아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것에서 보더라도 무서운 권력욕에 사로잡힌 권력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라비아의 아레다 왕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얼마 후 다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부부 생활을 시작을 하자 첫 아내였던 아레다 왕의 딸은 결국 자기 모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아레다 왕과 원수가 되고 국가 간의 싸움이 시작되고 바로 이 요한을 죽인 후에 이 아레다 왕과의 전쟁에서 크게 집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죽인 벌을 받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기록을 역사가 요세포스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좀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요. 누가는 이 내용을 불과 석절에다가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는데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의 내용들 여러분들 역시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해 가야 할것 같은데 1세기의 헤롯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모습이 현재에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바른 인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으신 창조주의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살고 움직여야 함을 이 사건을 보면서 더욱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생활과학의 발달로 엄청난 종류의 전자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장에서 삶에서도 깊은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전자제품들을 사게 되면 반드시 그 전자제품 박스 안에는 매뉴얼,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함께 따라오고 그 기계를 쓰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모든 원리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이상은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과 그렇게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사용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무료로 수리를 받거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무리한 사용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무상 수리도 안 되고 교환해 주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계일수록 이 사용 설명서도 두꺼운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도 꼭 같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사람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용설명서, 매뉴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은 영육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 사용설명서인 성경이 두꺼울 수밖에 없고 조금은 복잡하게 보이고 특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용설명서를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비극이 있습니다. 이 헤롯과 헤로디아, 살로메 같은 사람들은 인간 사용 매뉴얼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신들의 삶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인물 순으로 한번 생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권력의 종이 되어 있는 헤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서 2절, 3절, 5절, 7절, 9절에서 10절이 바로 이 헤롯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주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헤롯의 모습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헤롯의 한 네 가지 평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째로는 영혼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첫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헤롯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무지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랬거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자신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 영적인 부분에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예수기도에 관해서도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기록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읽습니다. 이런 기록을 봐서도 영혼이 전혀 마비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비겁자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깨닫고 믿는 대로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게 문제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20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도 진지한 모습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을 짓눌러버리는 자세는 자신을 살리는 대신 존경의 대상조차 죽이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2장 19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헤롯은 여자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하수인과 같았습니다. 대권력가인 이 헤롯이 말이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3절에 그랬죠. 사실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은 자신의 의지이기보다는 지금 안에 돼 있는 헤로디아의 성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있거든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가복음 6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불륜을 감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만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없앨 기회를 엿보며 헤롯을 부추겼던 헤로디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를 죽이라고 아합을 부추기는 이세벨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중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소신껏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정치가들이 가져야만 할 자세입니다. 민중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5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권력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양심을 팔아버려서 역사 속의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서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그 군중의 부추김 때문에 결국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 역시 군중의 외침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바른 정치는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바른 권력, 인간의 법은 절대적인 법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법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중세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또 청교도들은 이런 자세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백성을 섬기고 바른 정치를 베풀 수 있음에도 헤롯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닌 사람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헤롯의 실수를 볼까요? 지킬 수 없는 맹세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오늘 9절에 그랬죠. 또 맹세하되 마가복음 6장 같은 병행 구절인데요. 6장 23절을 보면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여자아이가 춤 한번 잘 췄다고 나라의 절반을 뚝뚝 잘라 주십시오. 그럼 주겠어요 헤롯이? 그런데 이렇게 기고만장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 허풍이 강한 사람입니다. 거짓된 권력자일수록 허풍이 강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지금 헤롯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는 예수 기독께서 금하신 것이고 믿음이 가지 않거나 자신을 과신하는 데 쓰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 맹세입니다. 보실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4절에 37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역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에서는 맹세를 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사는 것처럼 약속을 할 뿐이죠. 결국 헤롯은 가벼운 맹세 때문에 심적 고통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주고 맙니다. 오늘 9절 10절에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가들 역시 함부로 내뱉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조심해야 하고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가지면 거드름을 피우는 자세는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자세가 백성들에게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하신 약속을 한 가지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부족한 우리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진리에 근거한 삶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과 양심에 민감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함과 존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은 정욕의 노예인 헤로디아입니다. 자신의 야욕을 남자를 통해서 발휘하려고 했던 헤로디아는 사실 그 첫 결혼 자체가 자기의 숙부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자신의 본 남편을 버리고 더 남자다워 보이고 권력가로서 대성할 소양이 많은 재혼을 한 데까지는 많은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욕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의로운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그의 딸 여기서 지금 춤을 춘 살롬에도 나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어머니처럼 똑같이 전철을 밟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은 수군대면서도 자신의 앞에서는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는데 함에도 유일하게 면전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마가복음 6장 19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살게 하려고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겼다는 거지요. 이보다도 더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의 운명 나중에 비참하게 되죠. 옛날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끔찍한 속담이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없어야 할 불신의 속담이요 죄의 현상입니다. 의로운 요한을 향해서 헤로디아가 이를 갈았다고요. 그래서 독을 품은 겁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제사장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완전히 죽이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 선자들을 다 죽이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이를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나 저제나 이 알러니 같은 바른 말하는 요한을 없애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기회를 노리는데 마가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랬다고. 이것은 사실 좋은 기회가 아니라 죄 지을 기회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는가 하면 죄 지을 기회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회, 바른 기회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 지을 기회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헤로디아는 이 끔찍한 일에 자신의 딸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참으로 자식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시키는 어머니가 있다면 분명히 저주받은 운명의 사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딸 역시 그 어머니를 똑같이 배워서 그렇게 삽니다. 교육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교육도 그렇고 부정적인 교육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보는 건 뭡니까? 6절, 8절, 11절에 바로 무서운 10대, 요즘 무서운 10대라 그러죠? 살로메를 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6절 있죠?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8절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11절이에요. 이때 이 살롬의 나이가 17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직 어린 17세의 소녀가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잔치석상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신분은 주로 노예 신분으로 사람들의 흥을 돋구어 대개 거기서 춰주는 춤들은 음란한 춤이었습니다. 어머니 닮은 이 딸아이는 계부, 즉 의붓 아버지자 큰아버지인 헤롯 앞에서 교태를 부리고 이에 흡족해하는 계부에게 어머니의 시키는 대로 용이 주도하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군사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자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 머리 소반에 받쳐가지고 제 애미에게로 가져가는 그게 요즘 말로 인간입니까? 사람은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태연자약하게 자연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마비되고 그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연덕스럽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큰 만큼 죄의 능력도 큽니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뻔뻔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같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뭐랍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모습은 동산에 늘 거니시면서 동행하시던 하나님과 나누던 그런 유의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습니다. 죄를 지으면 계속 술 취한 것처럼 용감해집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저주의 용기입니다. 요즘 가끔 매스컴에 비치는 경건치 못한 10대들의 모습도 바로 이 살로메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히 그 일을 그들이 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태연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 이 사회가 죄의 극을 달리고 있는 1세기와 같은 착각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죄의 만용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때 비로소 죄에 대해 몸서리 쳐지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찾은 그런 일은 10대이건 인생의 만년이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거듭남은 특별한 사람이기라기보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회복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명에 살고 죽는 세례 요한을 봅니다. 여기서 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시의 권력자 앞에서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처신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던 대부분의 권력의 하수인들이었는데 반해서 유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던 요한만이 바른 직언을 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직언을 했던 얘기를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거친 광야의 기질을 가지고 사람이 듣기에 좋지 않은 거친 소리로 분봉왕에게까지 바른 말을 하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세례 요한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안 됐다. 어찌 하나님의 종의 말로가 저럴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좀 과격하긴 해도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의 종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강단에서도 이런 선제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듣기 좋게 하는 것보다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주님의 종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사명에 이보다 분명한 사람은 없다고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간 사람의 자세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헤롯의 생일에는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욥의 아들 생일날에는 열자네가 죽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생일 기념과 축하는 주로 이방인 권세자들에게서 보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는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할 준비의 탄생일 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처음 탄생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이요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출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권세의 종으로 타는 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음흉한 인간으로 역사 속에 남은 헤롯, 하나님 외에 무엇이든지 종로로 타는 것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을, 좋지 않은 확신입니다만은 이 헤롯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윤리와 도덕은 가치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는 것 역시 육신의 정욕에 노예된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신앙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과 말씀이 삶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다를 것이 없다. 그런 경계입니다. 비록 평균적인 인생조차도 다 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최고의 삶의 이유로 믿고 산다면 세례 요한같이 담대할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의 보장이 된 인생을 세례 요한처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도 꼭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같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권력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로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의 종로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절망으로 몰아가고 마지막에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또한 그런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는 어리석음에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성을 매 주님의 날마다 주님의 희생을 먹고 마시면서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